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말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황무서 목사님께서 내 삶으로선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으로선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인사하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사가 이렇습니다.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요, 주거니 받거니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가 만나면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만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이유가 되시고 만남의 주가 되시고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미국에 60여 년 전에 배를 타고 오신 이야기, 갑자기 얼마 전부터 강아지가 아파서 밤을 새면서 눈물로 강아지를 간호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오랜 시간 신분의 문제로 고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분이 해결되어 처음으로 해외 선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드디어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손주가 태어나는 바람에 은퇴한 것 같지도 않게 매일매일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그런 억울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때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급하게 정작 드려야 될 예배를 짧게 드리고 다음 신방을 하러 가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기쁜 이야기도 있고 또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도 있고 행복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뎌야 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며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91편에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리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늘은 멀리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붙어 있어야 그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혜 안에 늘 거하고 은밀한 곳에 늘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2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난처요 요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피난처 그냥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전능하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서는 때로는 올무가 전염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에는 공포가 있고 낮에는 나를 향한 화살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고 내 곁에는 사자와 독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삶입니까? 경건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위기와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난을 마주한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면서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어떠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까요? 함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담기 원하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시선을 환난에 고정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환난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환난과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는 환난당하는 그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이 사랑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샤크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샤크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붙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동일한 이 하샤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이 기뻐하시다는 단어도 동일한 하샤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언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표현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하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언역적 관계에서 일어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이 사람의 공로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오셨는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모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건짐을 받는 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진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모세잖아요. 모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가서 신나게 놀다가 누나와 함께 조금 멀리 해변가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을 잘못 디지면서 물속에 제가 빠져버렸어요. 땅에 발이 닿지 않자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지금도 너무 그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그 물속에 제가 바닷물 속에 들어있으면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어린 나이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부모님의 얼굴도 생각나고 옆에 있던 누나도 생각나고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누군가가 저의 양팔을 잡아서 거기서 건져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본 다음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저를 건져내는 것이죠.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저를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물속에서. 여러분, 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게 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건짐을 받은 것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편 91편에서 건지심은 그러한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계속하여 기록을 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환난을 피하게 하겠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시편 91편은 환난이 없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위기와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있던 동네에서 한 2시간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인주에 포틀랜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포틀랜드에 가면은 등대 하나가 아주 멋있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멋있죠? 등대 보이시나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너무 사진 잘 찍지 않았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 등대가 있어요. 저 등대가 1791년도에 조지 워싱턴의 명령을 해서 메인주에 첫 번째로 생긴 등대이고 1988년까지도 등대 지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등대가 바다를 비출 때, 빛으로 바다를 비추고 있을 때 이 빛이 풍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 파도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등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환난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매일매일 눈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인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저기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 있고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서 걸어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피할 수 없고 위험을 피할 수 없고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서 도와줄게 여기로 와라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오면 돼가 아니라 직접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풍랑을 뚫고 함께 파도를 뚫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평생 동안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환난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탄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편 91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낭떠러지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내리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어? 너를 구해 주시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기록된 91편에 기록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적는 자 되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고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풍랑을 피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환난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거대한 풍랑과 파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도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붙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장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살,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짧은 생애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에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래가 그냥 흘러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장수하는 모습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만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는, 어떠한 환경에서 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 풀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대로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 하나님 안에서 신앙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그러한 환경에 대한 만족이 아니에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았지만 내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게 되면 상황이 흔들리면 나의 만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나의 만족과 나의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만족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족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족을 주신다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만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누구의 구원입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어요. 그 구원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 어려움이 극복될 때 하는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끝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만족이에요. 나의 인생이 아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냥 그게 나의 고생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왔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무릎 꿇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페이지로 채워진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 페이지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슬퍼서 읽기가 쉽고 건너가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중간에서 끝나버리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페이지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언니와 함께 살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랑하는 언니도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죠.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참 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또 다른 책, Train for the Lord, 주님을 위한 나그네, 주님을 위한 나그네라는 책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시가 길지만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제목의 시가 있어요. 내 삶은 한 폭의 자수와 같아서, 내 삶은 나와 하나님 사이 수놓아지는 한 폭의 자수와 같습니다. 내가 그 실에 빛깔을 고를 순 없으나 주님은 쉬지 않고 내 삶을 엮어가십니다. 때로 주님은 슬픔의 실로 수를 놓으시건만 나는 어리석고 교만하여 그만 잊고 맙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윗면을 보고 계시지만 나는 실이 엉킨 아랫면만 보고 있다는 것을, 덜거덕거리던 배틀 소리가 먹고 바삐오가던 북이 마침내 멈추어 설 때에야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을 펼치시며 그 실을 쓰인 이유를 보이십니다. 내 삶을 엮어가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서 저 짙고 어두운 실조차도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를 수놓기 위해 쓰인 금실과 은실만큼이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그 무엇도 그 진리의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에게 마침내 가장 선한 것을 내어주십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시를 전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왕관 수가 놓여진 자수, 이 왕관 자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 왕관 자수를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래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수를 보면 뒷면이에요. 왕관의 뒷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도저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엉켜있는 실 덩어리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저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금색과 은색 실로 예쁘게 수를 놓고 싶은데 정작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저렇게 자수의 뒷면처럼 엉켜있고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 여사가 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저 천을 뒤집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진 왕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를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무너뜨리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건져내시는 시간이었구나. 내가 겨우 버텨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족은요, 이러한 참된 기쁨과 구원의 온전한 모습은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좋은 거 알겠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내가 믿고 있는데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힘들죠. 네, 여러분, 이 감추어진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보다 더 실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누가 그 가운데 만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가운데 승리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패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이었습니다. 마침표가 찍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셨어요. 모든 입술과 방언을 통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자수의 뒷면처럼 헝클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삶의 끝이 그냥 십자가로 끝난 것처럼 저렇게 실패하고 마는가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성도의 삶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그 예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막 챕터를 넘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친동생같이 생각하는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참 그 검사를 기다리는 며칠의 시간이 많은, 뭐 저를 포함한 함께 기도했던 우리 많은 우리 동역자들에게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담도암 3기래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던, 저와도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해서 가정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분도 해결되었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이 무겁고 참 아파요.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쓴 글을 보면서 참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어릴 때 나는 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살아보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평범이 결코 평범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고 정말 힘들었지만 다 지나왔고 또 견뎌내고 있다. 또다시 찾아온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을 넘어선 방식이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고 다들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하셨고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나의 실수를 간증으로 만드셨다. 이번에도 낮고 단순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일하심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고백이 시편 91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이야기는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 걸어와서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